여러분, 국회의원을 170명이나 거느린 그 거대 정당의 대표랑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마이크 하나 쥐고 있는 유튜버.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히 거대 정당이 압승을 해야 맞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이 후자가 이기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파헤칠 주제가 바로 이 기이하고도 약간 서늘한 권력 역전 현상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오프닝이네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정당, 언론, 시민, 이 명쾌한 삼각구도가 현실에서는 막 얼마나 기형적으로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확 풀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묵직한 두 개의 자료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네, 어떤 자료들이죠?
하나는 2026년 3월 15일자 한국일보 사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걸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부한 겨울방주라는 인문의 논평글입니다.
아, 두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시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두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최근에 벌어진 단순한 가짜뉴스 논란 그 이상을 볼 겁니다. 그 거대 유튜버의 마이크 권력이랑 기성정당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듣고 계신 당신의 시민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다룰 이 자료들의 성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사안들이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이 자료에 등장하는 좌파, 우파, 뭐 특정 정치계파의 주장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중립적인 전날자 역할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 복잡한 미디어적이고 정치적인 지형을 입체적으로 쫙 파악하실 수 있게 양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해부해 드리는 거예요.
오직 제공된 자료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모든 논란의 방아쇠가 된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국일보 사설이 포착한 첫 번째 장면이 그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기이한 대응이거든요.
아, 그 공소취소 거래설요? 이게 참 말이 많았죠.
네네. 근데 잠깐만요. 본론으로 훅 들어가기 전에 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뉴스를 매일 안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아, 그렇죠. 핵심만 딱 짚자면 그 장인수 기자가 방송을 통해서 폭로를 하나 합니다. 과거에 특정 정치인들 사이에서 법적 고발이나 공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오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와, 그거 사실이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정치 스캔들 아닌가요?
폭탄이죠, 폭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 기자 본인을 고발했다?
네, 그런데 이 사설이 주목하는 진짜 미스테리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미스테리가 뭔지 알것 같아요. 정작 그 폭로가 수백만 명한테 쫙 퍼질 수 있게 판을 깔아준 방송 진행자.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그 당의 고발 대상에서 쏙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단체로 탈이 났는데.
났는데 식자재 납품업자만 고소하고
네.
정작 그 요리를 200만 명의 손님한테 팔아치운 식당 사장님은 건드리지도 못한 격이잖아요, 지금.
와, 비유가 진짜 찰떡이네요. 사설은 바로 그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막 거침없이 밀어붙이던 그 거대 야당이 어째서 특정 유튜버 앞에서는 유독 작아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꼬리가 몸통을 한드는 건지, 몸통이 꼬리에 끌려가는 건지.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고발에서 제외된 김호준 씨의 반응이에요. 사설의 문제의식을 더 짙게 만드는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만약에 당이 나를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기성정당을 향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와, 어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건 정당이라는 자동차가 유권자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톨게이트를 그 유튜버가 꽉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톨게이트.
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의 방송에 나가서 막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예 유권자한테 도달할 수조차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톨게이트 비유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톨게이트 직원은 단순히 문만 열어주고 닫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권력이 더 세다는 건가요?
네, 사설은 김호준 씨가 과거 계엄 직후에 한동훈 사살 이 진술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발언이요. 저도 기억나요. 그건 뭐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아주 극단적이고 선 넘은 발언이라서 당시에 논란이 진짜 컸잖아요.
엄청났죠. 보통의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라면 진짜 그런 발언 한 번에 커리어가 그냥 끝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도 무사할 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이 여전히 앞다투어 그의 방송에 출연하려고 줄을 서거든요. 사설은 이걸 일종의 상황 정치로 규정합니다.
상황 정치요? 와, 단어가 세네요.
네, 왜냐하면 그가 가진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라는 이 플랫폼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쏘고 당내 경선에서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톨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곧 당내 경선 통과이자 정치적 생명줄을 유지하는 유일한 공식이 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살려면 거길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막강한 톨게이트를 쥐고 있어서 모두가 벌벌 떤다면 어쩌다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당 차원에서 그를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선을 당 내부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그 겨울방주라는 논평과의 글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뭐 단순한 언론의 윤리적 사정작용? 이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권력투쟁이라는 충격적인 이면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겨울방주의 논평은 이 사건의 본질을 P1, P2, P3 세 가지 명제로 딱 해체하면서 분석합니다.
네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사실은요.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전면에 나서서 김호준 씨의 뉴스공장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비판했다는 점이에요.
아, 친명계가 직접이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 진영 내부의 잘못된 정보 확산을 우리가 스스로 막겠다. 이런 아주 건강한 자정작용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사실 처음엔 그렇게 읽혔어요. 아, 가짜뉴스는 안 되니까 당이 나섰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겨울방주의 해석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겨울방주의 분석은 훨씬 차갑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이른바 유 이재명 개파가 유튜버를 비판하는 진짜 이유는 도덕성이나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네.
핵심은 바로 영향력의 독점이라는 거죠.
영향력 독점이요?
네, 겨울방주는 그래서 유 이재명은 김어준을 상당히 혐오한다고 아예 명시를 해버립니다.
아, 잠깐만요. 영향력을 혐오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당내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혐오라는 단어까지 쓰는 걸까요? 단순히 뭐 스포트라이트를 뺏겨서 질투하는 건 아닐 텐데요.
질투 수준이 아니죠. 이건 실질적인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통제권이요?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계파가 당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김어준이라는 그 거대한 스피커가 기존의 내러티브만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송을 듣는 수백만의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겠네요.
맞습니다. 지지층이 움직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당내 인사들을 니네 배신자야 하면서 낙인 찍고 공격하게 됩니다.
와, 무섭네요.
즉, 유튜버가 당의 공식 지도부보다 당론을 쥐고 흔드는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유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근데 통제는 안 되는 거대한 장벽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결국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그 계파 내부에서 이 대형 유튜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뭐 언론 윤리가 무너졌다 이런 거창한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었군요.
아니죠.
또한 권력 투쟁이자 밥그릇 싸움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겨울방주의 논평은 정곡을 찌르면서 여기서 아주 씁쓸한 사자성어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감탄고토입니다.
아,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네, 맞아요.
와, 이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네요. 과거에는 그 유튜버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막 다지고 당선되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정치인들이.
맞습니다. 겨울방주는 그 수많은 의원들이 줄줄이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하려고 눈도장 찍던 시절을 상기시켜요. 필요할 때는 그의 막강한 팬덤 동원력을 이용해가지고 단물을 다 빨아먹어놓고
네네.
이제 와서
자기들 새로운 권력 지형 짜는 데 방해가 되거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돌연 우리는 가짜뉴스와 선을 긋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 촌극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들의 권력을 키울 때는 그 채널에서 침묵하며 이득을 챙기다가 이제 와서 언론 윤리를 들먹이면서 선을 긋는다면 과연 누가 그 비판의 진정성을 믿어줄까요?
그러니까요. 참 우스운 상황이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흥미로운 게요. 이 겨울방주라는 논평가가 무조건적으로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이른바 맹목적인 팬보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이 논평의 퀄리티를 확 높여줍니다. 겨울방주는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있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버지와 함께 그 방송을 듣는다는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아버지가 저 사람은 상대방 말을 너무 끊고 자기 할 말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에 본인도 동의를 해요.
아, 아버지까지?
네, 본인 스스로도 김 씨가 매우 편향된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일보 사설처럼 이 유튜버를 무조건 당에서 청산해야 한다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겨울방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 씨가 편향적이고 뭐 태도가 무례해 보일지언정 그 수많은 혼탁한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 그는 최소한의 팩트체킹은 거치고 방송을 하는 몇 안 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아, 상대적으로 질이 낮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를 단순히 음모론의 진원지로 규정하고 싹 도려내는 것이 과연 작금의 이 정치적 난맥상을 해결하는 진짜 본질적인 처방전인가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왜 당 내부에서 그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역학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상황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네, 큰 그림 좋죠.
만약에 사설의 요구대로 기성정당이 눈엣가시 같은 이 거대 유튜버를 완전히 쳐내고 청산해버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게 평화로워지고 정치가 정상화될까요?
겨울방주가 제기하는 가장 암울하고 섬뜩한 전망이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김호준을 청산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민주진영 내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론을 하나로 모아낼 건강한 스피커가 존재하는가?
대안이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근데 어차피 편향된 스피커라면 그 스피커 하나가 사라지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거죠?
조용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에코체인버, 즉 반향실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해요. 비록 편향적일지라도 그나마 거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던 스피커가 훅 사라지면 그 자리에 갑자기 막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공론장이 열릴까요?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백 개의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소규모 채널들로 지지층이 완전 파편화돼버려요.
우와, 끔찍하네요.
네, 겨울방주는 이렇게 대안 없이 비판하고 청산하는 행위가 결국 통제 불가능한 또 다른 프로파간다와 파시즘을 낳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지워버린 그 진공상태는 가장 자극적인 분노가 채우게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맹견을 통제하던 목줄을 끊어버리면 개가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날뛰게 된다, 이런 뜻이군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글에서 묘사되는 현재 한국 정치 생태계 전체를 보면요. 이게 뭐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겨울방주의 차가운 시선은 양당 모두를 향해서 매섭게 꽂힙니다. 민주진영은 앞서 말한 대로 뉴 이재명이니 올드 이재명이니 하면서 그 권력의 파이를 두고 파벌 싸움에 몰두해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편인 국민의힘은 나은가? 전혀 아닙니다. 공천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 지도부의 내분, 그리고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혼란까지 양쪽 모두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나 민생은 완전 뒷전인 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묘사해요.
아, 제가 그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논평가의 그 극단적인 냉소가 피부로 훅 와닿더라고요. 막 그냥 싸워서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서로 싸워서 서로를 파괴하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 저도 읽고 놀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노와 환멸이 농축된 문장이거든요. 논평에서 이런 저주에 가까운 표현이 나온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 분노의 실체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겨울방주는 이 멸망과 파괴가 지금껏 시민들의 주권을 우롱해온 양당제의 폐해에 대한 유일한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속죄.
네, 정당이라는 시스템이 그 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삶을 돌보는 건 안 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랑 유튜브 조회수에 목매는 개파 싸움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 극도에 미친 정치 환경을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이 피곤하고 진흙탕 같은 정치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집중하셔야 합니다.
겨울방주는 글의 말미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아직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거든요. 이제 집단지성도 믿지 말아야겠다.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어차피 유튜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아, 이 문장은 진짜 현대 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다수의 지혜, 즉 집단지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그 여론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철저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의 지배요?
네, 알고리즘은 진실이나 균형보다는 분노와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극단적일수록 조회수가 터지고 그게 돈이 되는 구조니까요.
아, 만약에 정당이 그런 알고리즘이 빚어낸 여론에 막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고 어느 한쪽이 승리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막 내달리면서 프로파간다를 일상화한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을 여전히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내고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민 주권이 낄 틈이 과연 1mm나도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자료들은 단순히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냐 이걸 가리는 평면적인 텍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의 기이함과 모순을 짚어냈고요.
네네.
더 던질 울궁은 그 이면에 숨겨진 기성 정치권의 추악한 밥그릇 싸움 그리고 이 알고리즘 정치의 위험성을 폭로했습니다. 이 두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거대한 붕괴 징후인 거죠.
자, 숨가쁘게 갈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 그 궤적을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하나의 폭로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사건의 단면을 딱 잘라서 들여다보니까 2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어떻게 기정정치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톨게이크로 진화했는지를 확인했어요.
이어서 시선을 당 내부로 돌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 윤리와 도덕을 막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서는 단순히 여론 주도권과 마이크를 독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뉴 이재명계의 속내, 즉 감탄고토의 씁쓸한 현실을 해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영을 막론하고 개파 갈등과 공천 다툼으로 자멸해가는 양당제의 파국,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집단지성마저 결국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튜버 서버의 알고리즘이 뿜어내는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그 섬뜩한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운이가 가리키는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일상이죠.
매일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와 알고리즘의 추천 속에서 여러분은 이 은밀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간파하고 어떤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그 어떤 전문가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를 팍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논평과는 대안 없는 유튜버 청산이 또 다른 파시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경고했죠.
하지만 우리 생각의 각도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볼까요?
오, 흥미롭군요. 어떤 각도의 뒤집기입니까?
만약 기성정당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적 비전을 시민들한테 스스로 설명하고 설득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라면요.
아, 능력을 상실했다.
네, 그래서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입을 빌리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버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의 룰이 바뀐 정도가 아니네요. 민주주의의 운영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로 교체되었다는 뜻이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선거철마다 투표소에 가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다른 거죠. 사실상 정당 정치라는 이 무겁고도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한테 통째로 외주를 줘버린 건 아닐까요?
아, 외주를 줬다. 정치인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은 크리에이터가 돈이 되는 여론을 먼저 창조하고 거대 정당은 생존을 위해서 그 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기형적인 구조 말이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을 만들고 제도를 진짜로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최정점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는 걸까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여의도 동구장 아래 모인 300명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출퇴근길에 무심코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자라난 차가운 알고리즘입니까?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향해 계속 질문하고 그 이면을 파고드시길 바랍니다.